사도행전 30번째, 내가 달려갈 길, 사도행전 20장 16절부터 3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한 2000년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사용한 사람은 사도바울이네. 이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삶을 추적하면은 그 삶이 너무나 험난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다고 아무나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한 구절로 요약한 것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거해 주실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이 제 마음에 떠오르는 구절이 바로 이것인데 저한테 상당한 도전을 줍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그 마음을 행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사람을 택하시고 사용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바울을 뭐 크게 사용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을 좀 요약하면은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2년 동안 복음을 전한 결과 이 지역에 기독교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아데미 여신 모형을 만들어서 막 부족처럼 이 팔아 돈을 벌던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니까 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바울은 돌아가는 길에 그 옆에 마게도냐 지방 교회들을 순방하고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서 고별 설교를 한 것이 오늘 내용인데 학자들이 바울의 밀레도 설교라고 부르는 아주 유명한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는데 자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설립한 후에 장로를 세우죠. 근데 여러분 장로는 이 당시의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 직분과는 많이 다릅니다. 28절에는 감독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장로라는 것은 유대교에서 유래된 용어 그러니까 유대교의 장로들께 성경에 그 장로나 이 감독이라는 말이 나온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 동일한 직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목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20장 18절에는 장로들이 도착하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시아 지방에서 처음 간 그날부터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바울은 장로들에게 지난 3년간의 에베소 사역을 회고하고 있는데 자, 이 바울의 모습이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모델이 되어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과연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겼는지 20절 한 구절이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고 바울이 섬기는 자세를 요약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다.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종이 주인을 아주 성실하게 섬기는 모습을 말합니다. He is my Lord.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섬기는 자세예요. 바울이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여기 또 모든 겸손, 겸손의 사정의 정의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겸손은 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랫사람에게도 몸을 낮추고 또 윗사람을 공경하면서 머리를 숙이는 태도, 행위 이런 상황을 우리는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이 겸손의 그리스 원어를 직역하면은 겸비한 생각. 그래서 성경에서 겸비한 사람으로 표본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머리를 굽신거리면서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성전에서 이 장사라는 그 사람들 책장을 뒤집어 엎으시고 회초리를 막 때리실 정도로 난폭한 표현을 보여주시는데 성경에서 제일 겸손한 사람은 예수라고 합니다. 모세는 세상에서 제일 온화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모세가 온화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을 그냥 집어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화, 겸손은 세상에서 정의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낮은 태도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권리라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복음 전하면서 함께 어울리는 거.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섬기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제자가 되려면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네, 나를 부인하는 게 겸손이에요. 자신을 죽이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눈물로 주를 섬겼고 여기 눈물, 원어는 복수형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눈물을 흘렸음을 알 수가 있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고 주님과 이웃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 군림한 것, 크리스천은 군림한 것이 아니고 섬긴 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되는 구절,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시련도 많이 당했습니다. 이 구절, 그리스 원어나 개역 개정으로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우리말 성경을 여러분한테 권하고 있지만은 우리말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굉장히 중요한다는데 이걸 빼뜨리고 있습니다. 자, 참고 주를 섬겼다고 하는데 여기 참고, 인내하고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올바로 전하라고 하면은 시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번에는 바울을 질투해서 항상 핍박하는 유대인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그 유명한 사랑장 13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신앙생활은 인내의 연속입니다. 인내를 계속하다 보면은, 그런데 열매가 맺히는데, 로마서 5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방법은 인내밖에 없습니다. 참고 견디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망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계속되는 바울의 설교가 20절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인지 주저하지 않고 전했고 공중 앞에서 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쳐 왔습니다. 지금은 PR 시대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PR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P는 피할 것은 피하고 R은 알릴 것만 알려라. 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이 전하라는 참 얕은 생각이죠. 이게 세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완전히. 그렇지만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자세는 아니에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르치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환난을 받게 되지만은, 그래도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께서 이 회당이나 상가들 바닷가에서 또 길 가다가 식사하시다가 예수님은 그냥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도 바울이 이걸 정확히 본받고 있습니다. 자, 계속되는 21절이에요. 모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모두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 여러분 회개의 정의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 예수에 대한 믿음은 회개 없이는 있을 수가 없고 회개가 없으면 믿음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회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날 이 교회들이 바쁘다고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은 회개 없는 복음은 없고 성경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바가 참된 믿음에는 회개가 따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계속되는 이제 사도행전 20장 22절인데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건하신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강건하신 가운데 이것도 개역개정에는 성령의 매어라고 번역했는데 네, 저는 이 번역이 마음에 듭니다. 성령의 매어. 그런 찬송가도 있죠. 내가 주의 사랑의 매어. 네. 이게 몸이 쇠사슬에 매어서 질질 끌려가는 그런 게 아니고 마음으로 성령에 끌려서 이제 끌려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기는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렵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하긴 정말 쉬운데 꼭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바울의 말인데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거해 주실 뿐입니다. 성령이 내가 가는 곳마다 네가 가는 곳마다 환란이 있다는 걸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주위에서 성령 받았던 사람들이 똑같이 예언합니다.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란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똑같은 계시가 반복된다는 것은 성경에서 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가 감당해야 하는 부르심의 일부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이제 주님이 막 이제 주님을 만나서 회개한 그 사도 바울을 놓고 그 아나니아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우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이 끔찍합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야,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로 나가고 사역자가 되는 이유는 이 바울에게 있는 이 똑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아는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목사가 되겠다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그 유명한 Of My Dead Body 그랬어요. 배를 밟고 목사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기했어요. 근데 한 10년 지난 다음에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남자가 목회자가 됐습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 얘기예요. 계속되는 24절이 요절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참,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가볍게 여긴다는 뜻일까요? 그런 뜻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부르심의 사명을 완성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계속되는 일인데 바울에게는 부르심의 사명을 완성하는 것이 나의 삶의 first priority라는 생각이 확실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역사가 따르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런 사람한테 능력 안 주시면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는 이유는 그에게 있는 뛰어난 학식도 아니고 좋은 감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닙니다. 이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삶의 프라이어티가 첫 번째라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쓰십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확실한 부활신앙, 그리고 순교자로서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 죽겠다. 자, 여러분 이런 자세가 앞으로 바울의 결심이나 각오가 아니에요. 결심이나 각오라면 안 믿겠습니다. 그렇지만 살아온 삶이에요. 전도자로서. 여러분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또 있어요. 26절에서 27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께 분명히 선언하지만은 여러분 가운데 누가 멸망에 빠진다고 해도 내 책임이 아니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주저없이 여러분에게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멸망에 빠진다고 해도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우리말 성경은 알기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쓰리바르인 것들입니다. 여기 뭐가 빠지는가 하면 이 원어에 있는 피, 이 블러드라는 심각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가 격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이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면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라고 번역합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은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말은 저 사람 생명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고엘이라는 보복자, 피의 보복자. 그 당시엔 사람을 죽이면은 네, 그 피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 피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자, 우리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이스라엘의 집을 위해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삼았다. 그러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 경고를 그들에게 전하여라. 내게 악한 사람에게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내게 그에게 깨우쳐 주지 않거나 또는 악한 사람이 자기의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가 경고하지 않았다면 그 악한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을 것이고 그 다음 말이 무섭습니다. 내가 그의 피에 대해서 내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피에 대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못 갖는 것에 대해서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 그러나 내가 그 악한 사람에게 경고했는데 그가 그 사악함이나 악한 길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로 인해서 죽게 될 것이고 너는 내 목숨을 구할 것이다.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쉽게 풀겠습니다. 워낙 중요하니까.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복음 전도자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만일 복음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그 피값은 다시 말하면은 이에 대한 책임은 파수꾼의 사명을 담당하지 못한 선지자에게 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믿고 믿지 않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전도하지 않는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는 사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된다면 그 피의 값을 나에게 받으시겠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인데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시간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정도로 갈급하다는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은 그에게 맡겨진 복음전도의 사명을 아주 성실히 수행하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한번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답니다. 야, 정말 대단합니다. 누가 과연 이런 엄청난 선언을 거침없이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는 얘기. 여러분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부모에게, 믿지 않는 부모에게, 믿지 않는 형제에게, 집안 식구에게,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에게, 동아리에게, 이웃에게, 회사 동료들에게 빠짐없이 복음을 전하였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의 피해서 내가 깨끗하대요. 그러니까 바울은 만난 사람마다 기회만 주어지면, 뭐 안 주어져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를 전했단 말입니다.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도 부끄럽죠? 저도 부끄럽습니다. 이게 복음 전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셔서 이 그 사람이 나중에 지옥 가는 게 보이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은 가서 자기가 할 말을 정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견딜 수가 없대요. 자,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장로들한테 이제 권면을 합니다. 네, 그가 떠난 후에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침투할 것을 경고합니다. 31절이에요.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3년 내내 여러분 모두에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바울은 눈물로 목회를 했어요. 자식들이 부모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들으면요. 어머니가 특히 그래요. 너나 좀 보자. 그러고 이제 조용한 데 데려가서 탈리면서 울어요. 그럼 보통 어머니가 울면은 자식이 손듭니다. 네, 그렇게 탈립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네. 참. 여기 깨어있다. 이 정신 똑바로 차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출석을 해요. 근데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육적으로 자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동안 바울이 가르친 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상한 소리 할 적에 그냥 분별하면서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분별하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자, 여러분, 이런 분별력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해야지 와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32절. 근데 이제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 바울이 설립하고 3년 동안 있는 힘을 다해서 돌본 에베소 교회는 지금 아주 떠나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교회를 찾아올 것을 아는데 과연 누구에게 교회를 맡겨야 할까요? 자식을 품에서 떠나보내는 부모의 심정은 참 말할 수 없어요. 이 바울과 똑같은 심정이에요. 내 품을 떠나는 자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품 안에 자식. 자식도 품 안에 있어야 내 말 듣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장성해서 부모 곁을 떠나면은 제가 무슨 재주로 부모가 그들의 삶에 간섭을 하겠습니까? 간섭하려고 해도요. 여러분 뭐라 그러십니까? 부모가 여러분 삶에 간섭을 하려고 그러면. 저도 올해 19살입니다. 저 충분히 성장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머리 컸다고 잘 듣지도 않아요. 자,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다 가정을 차리고 네, 아기 낳고 그 아기가 커서 이제 대학도 가고 그러는데 참 대학 보낼 때 그 어머니들은 자식이 군대 갈 때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도 우리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 없었으면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겠습니까? 저희 자식들 쫓아다니면서 간섭해야지. 듣지도 않겠지만. 우리 대학교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아주 이상한 일을 봅니다. 이 부모가 그 신입생을 데리고 와서 우리 새생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 교회에게 자식을 맡기고 돌아가는 부모를 가끔 만나게 되는데 우리 최근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재청이. 예. 내 자식을 자기 자식처럼 돌봐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그것도 제대로 된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 자기 자식과도 같은 에베소 교회를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면은 부안해서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오늘 보면은 바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마음껏 마음을 놓고 맡길 수 있는 피난처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분의 은혜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운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혹시 자식분이겠어요? 우리 삶 속에서 찾아오는 그 모든 염려, 우리 주님께 맡기고 살면은 네,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우리한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단호하게 선언한 게 32절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설교는 구절구절마다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자, 32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 거룩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을 받게 하신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그 열매를 누리면서 살다가 우리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우리를 맡길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할 말 다 했습니다. 마지막 작별하는데 25절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다니면서 하나님 나를 전해왔으나 이제 여러분은 나를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데 그게 37절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들은 모두 소리내서 울면서 바울을 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세요? 지금 한 목회자가 그가 설립하고 키운 교회를 떠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항상 눈물 바다가 되어버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목사와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아유 시원하다, 참 정말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어느 목회자가 그동안 섬기고 아끼던 교회를 떠나게 될 때 헤어지는 장면이 이렇게 눈물바다로 끝난다면 그 목회는 성공적인 목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무슨 얘기인가? 목사 성도 간에 아주 끈끈한 사랑이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는데, 사람들은 태어나고 철들기 시작하면은 막 각자의 인생을 달리기 시작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고 달리는 것이라고 생각, 저는 착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착각하고 달리는데 사실은 말이죠, 방향을 모른 채 그냥 정신없이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고 있죠 지금? 방향 똑바로 알고 다니고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에서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게 이제 고린도전서 9장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없는 것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허공을 치는 싸움 봤어요? 얼마나 험한 싸움입니까? 저도 20대 후반에 미국에 와서 그때 생각은 하나입니다. 내가 이 미국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땐 저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맨이 되겠다는 그 목표 하나를 가지고 저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가는가 하면서 지나온 그 나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는데, 제가 발견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면, 그래서 내가 성공하면,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이런 삶을 계속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또 무슨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일까?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참 많은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고, 그러고 나니까 나의 그 목표가 바뀌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는 제가 하던 비즈니스맨의 자리를 버리고 또 새로운 목표를 위해서 달려왔는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그 길을 기뻐하시고 또 그 길과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그 예수님의 제자를 핍박하면서 그것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목표가 바뀝니다. 그 주님이 주신 그 새로운 목표를 위해서 아주 전력으로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 보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바울이 옛날에 주님 만나기 전에 그 예수님 제자들 뭐 잡아서 그냥 핍박하고 자기가 한 짓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게 바뀌고 나니까 아,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참 좀 어떻게 했는지 자기의 잘못을 예수님한테 보상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철저히 실점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사회에서 그 나쁜 짓을 많이 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요 완전히 바뀝니다. 자기가 옛날에 하던 짓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자, 이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달려갈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달려갑니까?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만일 이 젊은 바울처럼 그 목표가 틀린 것이라면은 여러분이 마땅히 가야 될 목적지는 여긴데 눈물을 봐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달리면 달릴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가야 될 마땅히 가야 될 목적지는 점점 멀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지를 돌리는 것, 그나 반대 방향으로 타고 있구나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 다음 엑시스로 나가서 유턴을 해서 다시 돌아가는 걸 우리가 회개라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되도록이면 젊었을 때 여러분 한번 뒤를 돌아보시고 목표를 한번 바로 세워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해서 전력으로 질주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네, 그거 생각해 보시면서 목표를 잘못된 것 같으면 다시 세우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 전력으로 달려갈 길을 달려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밀레도 설교를 통해서 바울이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세운 것, 그리고 바울이 어떤 자세와 목표와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의 교회와 이웃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부족하기만 합니다. 우리들 무지하기만 합니다. 저희들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희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전력으로 질주할 수 있도록 우리 새롭게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합니다.